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크게 두 세대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위기와 왕위에 오른 후에 위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철옹성과 같은 골리앗과의 전투며 사울의 박해로부터의 오랜 도피 생활, 또 왕위에 오른 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밧세반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들은 다윗 인생에 적지 않은 곤욕스럽게 한 경험들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가장 뼈아프게 마음 상하여 가슴을 치고 눈물과 한숨의 세월로 보내야 했던 그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제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아마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시 가운데 무려 27편을 할애할 정도로 그가 비탄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 비탄의 시 속에 그의 마음들이 간절히 녹아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바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아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61편에 소개된 바와 같이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이 나아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순간순간 사랑과 기도와 교훈으로 양육하였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음해와 반역을 꾀하고 일으킨 이 사건을 맞이하는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다윗이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자신의 왕권이 계속 존속되지 않음에 대한 그 고통과 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정 왕국의 그 정체성이 무력에 의해서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그러한 심정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사슴이 풀을 뜯으며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치 아니하는 그야말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무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국에 대한 도전과 침노가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혈육 아들로부터 빼앗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다윗을 가장 곤욕스럽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어느 지경에까지 그가 떨어지는 거 하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땅끝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감과 자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는 그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음을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좌절스러움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택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바로 세상 앞에 인생의 사표를 던집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자살로 치닫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순간순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야 선지자도 이와 방불한 마음들을 가졌어요. 파란 광야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 2절에서도 61편에서도 다윗도 부르짖는데 바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사표를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다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목도한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후인 이세벨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대상으로 그야말로 엘리야와 맞서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야말로 엘리야는 일기당천의 싸움을 합니다. 수많은 적대 세력 앞에, 영적인 세력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그런 기적들을 목도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항복하질 않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달려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왕후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엘리야도 쫓기고 도망가고 도망가. 이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칼에 비통하게 죽어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왜 돌이키지 않냐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내야 됩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넉넉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벼랑 끝에 서서예요.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용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도 또 어떤 의미에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사표를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말씀은요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고 불고 아우성치고 속상함과 좌절함을 모두 다 비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두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등장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중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꺼내놓을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눈물과 한숨의 그러한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다 토해내고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치고 도와주십사 외치는 것,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호소하는 것, 이것은 경고망동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경고망동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꼭 붙잡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나치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몸부림을 소상하게 그린 책입니다. 수용소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러한 몸부림으로 그 책 내용에 가득이 그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자신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은 다 광장에 나와서 군대로 말하자면은 점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하고 병들어 있는 모습이 비춰지면 구별을 하죠. 그들은 가스실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백하거나 병들어 있음에도 병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몰래 벽돌 가루를 훔쳐다가 벽돌 가루를 내서 얼굴에 열심히 바르는 거예요. 왜요? 홍조가 띄게. 내 피부가 이렇게 부르스름한 것은 건강하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얼굴에 벽돌 가루를 바르면서까지 처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이 수용소 안에는 가장 귀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남자들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배입니다. 담배. 그러나 수용소 안에서는 담배 한 개피의 그 위용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그 습, 우리가 먹는 습,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습 한 그릇과 맞바꿀 수 있는 품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유대인이 줄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연기를 다 하늘로 내보낸 줄담배를 피는, 바로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줄담배를 핀다라고 그래요. 네. 다 연기 속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던지는 거죠. 네. 그러나 그곳에서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비명지르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살아가려는 소망의 의지와 끈을 붙잡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울분을 다 토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4절을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뭐죠? 이 세상은 아무리 도피하고 둘러보아도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가려주고 숨을 곳은 어디든 없습니다. 오직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품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어디까지 도피하는 거 아니? 63편을 보시게 되면은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로까지 피시네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라는 이 공간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피어나고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조하고 삭막하고 척박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열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까지 도망을 가요. 죽은 이 죽음을 피하여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려는 자는 그곳이 광야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쫓는 자 입장에서 다른 곳은 몰라도 광야로까지 들어가서 쫓을 만큼 그럴 열심을 못 내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서 다윗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곳이 어디냐? 2절 한번 더 보실까요? 2절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주의 성소를 바라보고 소망을 늦추고 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찾고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환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 속에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비록 척박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나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머물어 참 평강과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을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이 본문 61편에 이 4절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이곳에서 경험하는 여러 환난과 고통들이 많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은혜, 돌보심이었으면 어느 한순간도 우리 성도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위기로 가득 찬 우리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머무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주의 장막이요 피난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아름다운 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벽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막막한 바다예요. 검푸른 바다고 뒤에는 칼을 뽑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하나님 앞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시지요. 뭐라고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자신 발견하게 되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요동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자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사표를 던지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시려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처지와 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음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능력, 한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전능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양보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입술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61편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성호를 날마다 찬양하며 송축할 것입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이행할 것입니다. 이 고백과 다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지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이 세상에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버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은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고 진정 우리 입술에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노래케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서원들을 다짐으로 이행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는 뭐 다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자의 삶은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주를 향한 그 여러분의 다짐과 소원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척박하고 삭막하고 건조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 안에서 소망케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참 우리의 침 삼킬 틈 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손에 손을 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확인하고 이번 한 해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내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 위에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목도하고 감사하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